장로님 잘 다녀오셨고 어떻게 얼굴이 더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목이신 건 아닌데 이제 경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막 하기 한 시간 전부터 이 말씀을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막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설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창문을 다 가리고 이제 준비를 이제 다 각도를 어디서 앉아서 어떻게 보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보는데 자리에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소파는 뒤에 놔놓고 이제 앞에 이제 서가지고 뭐 같이 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몸 동작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또 한 골이 들어가니까 막 집이 떠나갈 만큼 고함을 지르고 발짝발짝 뛰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가 환영예배 아닙니까? 환영예배. 환영예배인데 우리가 정말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탁 나갈 때 그때 뭐 많이도 말고 한일전 축구 보는 그 앞에 마음처럼 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정말 오늘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게 될까? 막 이 두근거리고 찬미를 부를 때 찬미가의 그 가사가 그냥 막 살아서 움직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참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저는 이 참 중학교 때 처음 이 교회를 나갈 때부터 야 이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다 짊어지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두근거렸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환영 예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예배도 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예배 시간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23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생활과 그 삶의 모습과 형태와 그리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늘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조금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죄의 종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의의 종 속한 사람. 그래서 그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종이라고 하면은 불신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의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간을 이 자꾸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의 그 지식이나 사상이 자꾸 이렇게 발달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새로운 종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고자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은 죄의 종과 의의 종,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한 곳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죄의 종과 의의 종. 제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오래 전 그 버마 아웅산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그 TV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외무부 장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였니? 이범석, 예, 외무부 장관. 예, 이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북 회담을 이렇게 하는데 남측 대표로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회담을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이 엄청난 그 차량이 서울에 얼마나 차량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차량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누비는 그것을 보고 북측 대표가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북한 말로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서울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좋지만은 저렇게 많은 차량을 어디서 다 불러 모았습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대표가, 이 이범석 대표가 즉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정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서 그나마 옮기기가 쉬웠는데 저렇게 큰 건물까지 옮기려다가 보니까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치 있게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진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북한을 한번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부 연합 야영회 때 그 김선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농업 목사님이면서 이 농사에 특별한 그 이 기술이 있어서 가지고 북한을 들어가서 농장을 일구시고 먼저 그렇게 했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실정을 그 간증 시간뿐만 아니고 이제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 그 옆에 이렇게 막 몇 분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슬쩍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 그만큼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라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하늘과 정말 땅의 차이만큼 그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정말 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뭐 권세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더 활기를 치고 더 피부에 와닿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는 정말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이 펄펄 끓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정말 죄가 난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과 천국의 차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천국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이 천국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요 정말 많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이 컴퓨터 클래스를 하면서 이제 뭐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거 프레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야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림도 뭐 옛날에는 붓으로 그리고 뭐 물감으로 그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얼마나 세미한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연출하고 표현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정말 하늘나라를 한 번씩 상상을 하게 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악이 난무하고 이기심이 이 중심이 되고 자기 위주로 살고 사랑이 없이 메말라 버렸고 보기만 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인생은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 세상하고 천국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차이, 이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도 나타내지만은 영적인 사망,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 그것과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과 죽어 있는 사람의 그 사망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차이는 이것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 불신자, 불신자의 삶과 신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짧은 성경절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비교해가지고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 그 네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는 불신자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22절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절에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이 체계적으로 잘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성이나 신분이나 생활과 궁극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에 여러분 여기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 그 사람이 불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의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의 그 문맥을 잘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렇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을 아마 손을 꼽자면은 여러분들이 참 밤새도록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위인전기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사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셨죠.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손자나 저도 손자 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월이 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죠? 예, 이 책장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 아이들 그 위인전기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인정해야 되죠. 예,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의 종, 죄의 종 그 구별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자기의 의를 높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렇죠? 자기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없이 사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는 그 상태, 그 사람을 죄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윤리 차원과 기독교적인 윤리 차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내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일만 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인생 노년에 이렇게 접어들어서 보니까 그의 신앙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편지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구나. 그렇게 그가 삶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령의 그 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정말 내 양심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그 음성을 나의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인식이 되고 그 살아계심이 경험될 그때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 그때가 바로 의와는 관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불신자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21절에 있는데요, 그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이 그때라 하면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생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불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불신자의 삶은 살아왔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이 사회를 부강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때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의 삶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정말 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름대로의 그 사상적인 거나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했을지라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지육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지육림. 뭐 이거를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풍성해가지고요. 뭐 손만 닿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주지육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은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말 천명의 이 여인들을 거느리고 사실 솔로몬은 이 지혜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천명을 다 거느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렇죠? 뭐 생각만 해도 그냥 다 가지고 오고 온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은 다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이웃 나라의 우상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으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그런 위대한 당시에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도 뭐 골프 잘못 치면은 뭐 신문에 나고 뭐 그러는 세상인데 그때야 그런 거하고 비교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정말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막 얼마나 헛됐으면은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말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야영회 기간에 제가 그 밑에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 숙소는 니콜이기 때문에 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연세 드신 분이 70대 후반, 80대 아마 초반이 되신 그런 노인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그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인데 그 사업을 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는 재미가 정말 너무 크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듣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고 그랬는데 또 돈을 벌 때도 그렇게 쉽게 해서 막 이렇게 많이 벌어지더니 또 나갈 때도 순식간에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삶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예, 그렇죠 하고 이제 제가 잘 수긍을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저를 굉장히 젊게 보시더라고요. 끔끔하니까 또 연세 드시면은 눈도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밤길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아,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보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분 제가 처음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분의 그 말씀이요, 제가 이 귀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그 결과에 다다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우리 교인 아닌 분도 어떤 때는 찾아갈 때도 있고 제일 그래도 인생의 말년에서 제일 그래도 찾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가면은 어떤 분들은 벌써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겨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인생이 참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마음 생각으로는요 한 10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100년은 그 의학이 좀 이렇게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살 때는 뭐 154살까지 살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기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 몸 상태도 달라요. 그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렇죠? 김석수 지사님도 이제 얼마 전에 50이 됐으니까 40대를 이제 막 지났으니까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50대가 이제 딱 되어보면은, 제가 60대, 70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되어보면은 선배로서 달라요, 달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무리 정의롭고, 정말 어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목청을 높이고, 그렇게 할지라도요, 아무리 내가 간증을 은혜스럽게 잘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 보이는 신앙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으면은요, 그것은요 불신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나니. 여러분, 그때에 열매가 없었으니까 불신자의 이제의 삶은 어떨까요?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신 분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악의 근원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악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째는 악의 근원이 뭔가 하면 굳은 마음이래요. 두 번째는 냉담함이래요.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무감각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봐도 별 감각이 없어요. 냉담해요.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이 뭐 과일이라든지 뭐 밥을 이렇게 제가 혼자 있을 때 밥을 이렇게 해보니까 밥솥에 넣어놓고 어떤 때는 뭐 3일도 지나고 4일도 지나고 이렇게 지난 시간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위에 가요. 딱딱하게 말라가지고 얼마나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요. 젖은 땅인데 그것을 햇빛에 오래 두면 그 땅이 굳어서 딱딱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해지는 것은 이 세상 사물의 이치와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외골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점점점 더 부드럽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년보다도 올해 이렇게 볼 때 더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이 더 딱딱해졌습니까?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부드러운 거는요 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데다가요 부딪혀 보세요. 이게 깨어지든지 저게 깨어지든지 깨지지 절대 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요 속 사람이 날로 부드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로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모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의 마음 그 상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을 옆구리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부드러움의 최고의 상태에 되셨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좀 푸근해지고 여러분 죄의 종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나니 네 번째는요 그 궁극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의 열매가 없었고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 참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이 불신자의 삶 우리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의 종, 중생한 자의 삶,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통치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요, 이제는 22절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된 자, 이제 죄에 좀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죄에 의해서 인생이 컨트롤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신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좀 옮겨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 되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의 직원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사는 그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20여 명이나 되는 그 저명한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국무장관이 이렇게 왔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취재를 이렇게 하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다니엘 웹스터에게 모여서 그 사람을 다 존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웹스터 씨,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 웹스터 이분이 고개를 잠깐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하늘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이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책임질 것. 그는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가. 여기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신자들의 삶은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가끔씩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전체를 읽기 싫을 때는 이사야서를 한번 읽으십시오. 거기는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여러분 왜 그것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인가 하면은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하고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여러분,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는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 때 그 마지막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러분 이제 삭선 뭐예요? 삭선 열심히 일하고 받는 마땅한 대가가 삭제, 삭. 근데 여러분 여기 참 23절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에는 삭시 있어요. 열심히 일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삭시인데 열심히, 죄도 열심히 지어야 됩니까? 죄를 지어서 받는 그 삭시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영생은 삭수로 인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여러분 죄에는 삭시 있지만은 영생에는 삭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삭시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은혜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근세 있는 삶이요,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